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구호단체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두 건의 결의안을 통해 시리아의 열악한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고 민간인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며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내전에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구호단체들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의 내용이 묵살되거나 약화되고 있으며 시리아 국민들은 날로 증가하는 파괴와 고통, 죽음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각국 정부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결의 내용들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며 더 이상 결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1,22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 비무장 상태의 흑인 청년이 사망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경찰관 두 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퍼거슨 경찰서 외곽에서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와 퍼거슨 인근 마을 경찰서 소속 경관 등 두 명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존 벨마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경찰관이 각각 어깨와 얼굴에 총을 맞았다며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마 청장은 특히 두 사람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총격을 받았다며 저격범이 시위대에 섞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 지역 주민들은 총기 발사가 경찰서 건너편 언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백인 대런 윌슨 경관이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퍼거슨 시경의 토마스 잭슨 서장이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어제 사임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7명이 이란 지도부에 공개 서한을 보낸 일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은 그렇게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번 서한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약화시키고 200여 년에 걸친 관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언제든 폐기할 수 있으며 의회 역시 합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50억 달러의 차관을 고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IMF가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에 175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어제 우크라이나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 긴축을 잘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의 차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선결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다며 좋은 출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과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통화 가치가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현금 보유권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느슨한 노동법이 근로자들에 대한 의류업체들의 노동 착취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업체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의 근무를 강요하고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가 하면 임신한 여성 직원들을 차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비밀경호국의 고위 요원 2명이 백악관 보안 차단 장애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밤늦게 음주 상태에서 폐쇄된 백악관 출입문을 향해 차량을 몰았으며 당시 백악관 부근에서 의심스러운 짐꾸러미가 발견됐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찰이 해당 요원들을 체포해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상부로부터 풀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지금이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탐색적 대화를 할 때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에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hen senior Russian officials have met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ey have consistently delivered a tough message.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황해도에는 새벽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핵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협상의 재개를 위해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충만해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협상 의지가 충만하다며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황 본부장은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경제포럼에서 2015 한반도 정세와 북핵 외교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도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 나라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한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핵 활동을 바꿔야 하고 적절한 여건 아래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자는 북한을 만나면 핵 협상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공통으로 제시할 생각을 마련했다며 이를 북한에 전달하고 북한의 반응을 알아보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도 이런 오자 간 공감대의 무게를 인식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국제안보 현안이라며 북한이 시간을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다면 잘못된 계산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이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한 여건과 관련해선 현재 가동되는 영변의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관련 핵 활동의 중단,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요원의 영변 복귀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본부장은 만약 탐색적 대화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선 북한 핵무기 개수가 최대 100개에 달할 수 있다, 10개 미만이다 등 다양한 추산이 나오고 있지만 과장이거나 과소평가일 수 있고 현실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군사훈련을 놓고 비난 수위를 높이며 특히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피습을 정의의 칼 세례라며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대화 제의에도 호응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해선 김정은 유일 지배체제를 어느 정도 공고화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불안정 요소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를 지렛대 삼아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이른바 위험 회피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이런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황 본부장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와 원유와 가스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북한과 본격적인 경협에 나서기 어려운 데다 북한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단호한 비핵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는 별개라는 설명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날 때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hen senior Russian officials have met with thei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ey have consistently delivered a tough message on the need for th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를 친선의 해로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핵 문제는 별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접촉이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가 광복 70주년인 올해를 친선의 해로 결정했다며 두 나라 사이 관계를 새로운 높은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이 세계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설득 혹은 압박을 통해 막기 위해 러시아를 포함한 동맹 동반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미한 양국의 동맹관계가 어떠한 외부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2015년 장교합동임관식에 참석해 얼마 전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미한 동맹에 대한 공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미한 동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것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납치 문제에 관한 공식 협의를 앞둔 상황에서 제조사의 성의를 보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만료되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이 12일 여당인 자민당과의 당정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이달 중 각각 당내 논의를 통해 정부 방침을 승인하면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제재 연장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북한과 가진 비공식 협의와 베이징 외교 채널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이르면 이달 말 정부 간 공식 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 연장 방침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공식 협의를 앞두고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성의를 보이도록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해 24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 망경봉호의 일본 입항과 북한 국적자의 입국, 그리고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금융거래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대북 제재는 2006년 이후 모두 9차례 연장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6개월마다 대북 제재 연장 여부를 결정했지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1년으로 조정했고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제재 적용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 결과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납치 문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일본 측에 1차 조사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통보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었지만 조사 내용과 대북제재 추가 해제에 관한 북일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재조사 기간을 최장 1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까지 북한이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어제 서울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오는 21일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로 3국 협력 사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세 나라는 또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정상회담이 개최돼 3국 협력이 복원돼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경수 한국 외교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심의관, 중국 측에서는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정보 통제를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인 쉐어 아메리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외부 세계 정보를 접하는지 소개했습니다. 쉐어 아메리카는 국무부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교육, 시민사회 역할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관한 논의와 토론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이야기나 사진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국무부는 이 사이트에 북한의 장마당 세대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투옥과 강제노동, 심지어는 처형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교묘하게 정부의 정보 통제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있으면 라디오와 한국과 서방의 영화 DVD나 음악 CD, MP3, USB, 그리고 다른 휴대용 매체들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단속하는 당국자들을 뇌물로 매수할 수도 있다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1년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주찬양 씨는 이 웹사이트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모든 주민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these days changing from the bottom up.
오늘날의 북한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자신은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는 설명입니다. 조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매일 밤 가족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통해 BOA 같은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며 하루는 라디오 방송에서 먼저 탈북해 한국으로 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hen I was in North Korea, I heard my dad's voice very secretly too.
A lot of people. 조 씨는 또 북한에 있을 때 제임스 본드 영화와 미녀 삼총사를 특히 좋아했다며 믿을 만한 친구나 이웃들과 좋아하는 영화에 관해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탈북한 지연아 씨는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현실을 미화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 자신이 수감됐던 노동교화소에 있던 2,000명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200명에 불과했지만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 씨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과 전 세계에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는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도 이제 핸드폰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탭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뭐 외부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라디오 앱이라든가 또 뭐 이제 북한 내 이제 방송되는 대북 방송 프로그램들을 그런 앱들을 이제 깔아서 암암리에 보내고 있습니다.
지연아 씨는 북한 주민들이 일단 외부 세계 소식을 접하게 되면 호기심을 느껴 더 많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미국 정부의 국제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6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이 웹사이트에서 북한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영유종인 캐나다의 한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북미 여러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 목사가 북한 주민을 위해 헌신한 성직자였다며 그의 안전과 석방을 기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지난 9일 캐나다 토론토 인근 큰빛교회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이후 북한에 영유되어 있는 이 교회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기도회를 개최한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인 유충식 목사입니다.
임현수 목사님 정말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그 궁혈의 마음을 가지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썼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끌어안고 수고를 했는데 이제 임 목사님 뭐 건강이나 영적인 승리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북한 당국의 문제를 선하게 풀 수 있도록 그런 문제 그다음에 캐나다 정부가 이 일에 적극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호소문들을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3천여 명의 신도가 있는 큰빛교회 담임 목사로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방문하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임 목사의 억류를 확인한 뒤 스웨덴 정부 등과 협력해 억류 이유 파악과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가족 측에 통보했습니다. 유충신 목사는 10일 VOA에 북한이 임 목사를 억류하는 건 오히려 북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섬김과 봉사를 막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이 일을 또 관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하던 분들도 주춤하게 되고 그래서 속히 빨리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동일한 가슴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북한 당국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주도하던 임 목사의 억류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서도 그의 석방을 기원하는 기도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큰빛교회의 표인근 장로는 VOA에 10일 미 동부 뉴저지주에 이어 11일엔 뉴욕, 13일엔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임 목사의 지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국교회 언론에도 10일 임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임현수 목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였다며 그런 고마운 일을 한 분을 강제 구금하는 건 배은망덕한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큰빛교회 측은 VOA에 임 목사의 억류 배경을 놓고 많은 추측기사와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표인근 장로는 임 목사가 무슨 이유로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추측기사와 소문이 퍼지는 건 임 목사의 입장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7년 역시 캐나다의 한인으로 북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다 억류된 뒤 석방된 김재열 목사는 이날 VOA에 유언비어는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용하게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유언비어가 많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또 엔티들이 그 댓글 달고 이러면 혼란만 와요. 그래서 오히려 임 목사님이나 갇혀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이 잘 전가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가지고 갇혀 있으면은 참 영적으로도 많이 그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정말로 북한이 이번 기회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임현수 목사의 소식이 두절된 지 40일이 돼가지만 북한 정부는 아직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웨덴 법원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에 대해 강제 추방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민국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 이민법원이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모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스웨덴 이민국에 대해 이 군의 난민 신청을 재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군에 대한 이민국의 면접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이 군의 출신 국가를 알아보기 위한 언어 분석 질문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민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의 면접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한국의 인권단체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자문위원에 따르면 면접관의 유도 질문으로 자유로운 진술이 어렵게 되고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또 다른 면접관은 북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군의 꽃제비 시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스웨덴 법원은 언어 분석관들 가운데 한 명이 이 군을 함경도 출신의 탈북자로 판단했는데도 이 사실이 면접조사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야 알려진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이 제시한 북한 관련 정보를 감안할 때 이민국이 너무 안이하게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아리도 드가브로 씨는 지난 1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군이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증빙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드가보르 씨는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이 군을 탈북자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국이 재심사에 들어가면 이 군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The court has found that the previous conclusion is wrong. Therefore, it will be very strange if
이민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만큼 이민국이 과거와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서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정하고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 이 군의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은 이민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군은 올해 17살로 자신이 북한 회령 출신이며 7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김정일 모독죄로 감옥에 끌려간 뒤에 꽃제비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도움으로 지난 2013년 3월 탈북해서 스웨덴으로 건너가 난민 신청을 했는데 스웨덴 이민국은 이 군이 신분을 증명할 만한 공문서가 없고 면접 조사 결과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지난달 새로운 증거 자료와 면접 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서 경제발전을 이룬 과거 한국 정부 경제개발 전략을 북한에 전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주최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 이 자리에서는 과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고 제안했던 대북 정책들이 북한을 진정한 남북협력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 교수는 그 이후로 과거 한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정치, 경제적 체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 지배층의 타도를 의미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좌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의 지배층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의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서 정부 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좌 교수는 한국이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이룩한 경제발전을 의미하는 한강의 기적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 대동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적 민주주의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를 중간 단계의 체제로 제안하자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인 번영과 통합을 먼저 추구하고 그런 다음에 정치적인 통일을 후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중국도 배워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런 한강의 기적이 성공 전략이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 교수는 이 과정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더 이상 타도의 대상이 아닌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기네 기득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국민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체제가 안정되면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 정권의 스테빌리티, 안정을 위해서 인권을 탄압하거나 하는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혹은 무력 도발이라든가 핵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차 교수는 대동강의 기적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서는 등 사실상 남북 경제 공동체로 가는 중간 단계에 이를 것이라며 이로써 통일 비용이 없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축사에서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경제발전의 경험과 지식을 북한에 전수함으로써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다양한 역량이 앞으로 북한 재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영목 협력단 이사장이 밝혔습니다. 코이카는 연간 미화 6억 달러의 예산으로 수십여 개발도상국과 취약국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영목 이사장은 1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에 대해 뷰에어 가진 인터뷰에서 코이카의 역량이 북한의 재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국가의 이제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질병 구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험이 북한을 부흥하는데, 북한을 이제 재건하고 회복시키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 이사장은 코이카의 대북 지원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코이카의 해외 활동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직면한 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국가의 이제 보건 시스템, 교육 시스템, 그리고 환경 개선, 그리고 이제 질병 구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상태가요, 영양 상태도 아주 나쁘고 질병들이 이제 전염병들이 많이 생겼고 결핵은 이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갖고 있고. 전 인구의 한 40%가 만성적 영양실조에 이제 그 발달 장애가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지적 장애도 있고.
1991년에 설립된 코이카는 한국 정부의 무상 원조 전담 기관으로 개발도상국과 취약국을 상대로 보건과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상목 이사장은 이란 주재 대사와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사무처장, 유엔 주재 총영사 등을 지낸 외교관 출신으로 2년 전부터 코이카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코이카가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취약국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도왔고 지금도 계속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토탈 2015년도 대외원조 예산 규모는 $2.2 billion, 저희가 한 600-700 사이 밀리언 6억 불 내지 7억 불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천 명 정도의 해외 연수생, 공무원, 젊은 프로페셔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 한 똑같은 숫자의 한국 전문가 볼런티어들이 100개 정도 나라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목 이사장은 한국의 성장 배경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큰 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강점은 이 같이 일하는 데 있고 또 기술과 그 정신력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서 돌파하는지 현장에서 같이 배우고 느끼고 뚫어가는 모범을 보이는데 저희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새마을 운동을 도입하겠다고 요청하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의 그런 한국 사람 특유의 끈기와 지혜 또 헌신 이런 가격으로 계산하지 못하는 밸류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무상원전은 미국과 한국, 유럽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이 주도하고 있고 주로 유엔의 4천년 개발 목표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빈곤 문제 해결, 교육 지원과 여성의 역량 강화, 질병 퇴치와 예방 등 보건 문제, 수질 개선 등 북한이 당면한 민생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전은 과거보다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목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적 행동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of North Korean behave like scaring others by sending firing missiles and then
북한 당국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주변국의 공포를 조성하고 있어서 지난 5, 6년간 국제 공여국들의 원조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이사장은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에 꾸준히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까지 총 38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세계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Even Korea is not fantastically dramatically increased, that doesn't increase the aid, but still Korea is the largest donor.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을 주목할 정도로 크게 확대하진 않았지만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대북 지원에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는 겁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북한에 1,350만 달러를 지원해 2위인 스웨덴의 490만 달러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VOA에 남북한의 문화 동질성이 많이 달라진 만큼 해외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코이카의 경험이 북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에 이어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목 이사장은 코이카가 현재 북한이 아닌 해외 개발도상국 지원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활동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러시아 기업들의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가를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정부가 결정한 것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가 오는 5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러시아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보도자료에서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할 러시아 기업들과 단체를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11일부터 나흘 동안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의 목적과 참가 기업들의 사업 분야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또 이번 전람회에서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투자 설명회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극동개발부 대변인실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의 모스크바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 기업들의 평양 국제상품전람회 참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지금까지 극동개발부가 북한 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러시아 기업들을 지원한 적은 없으며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용남 대외경제상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모스크바와 극동지역 주요 도시 등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기업협의회에서는 철도와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극동개발부 대변인실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이 지난해부터 북러 간 경제협력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북러 기업협의회가 발족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류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오는 1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류 부장조리는 16일 이경수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만나 북한과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와 한중 관계 그리고 지역과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오는 9월 중국이 개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 정상의 참석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가 무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벨라루스의 농업기계와 자동차 부품 수입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라루스를 방문 중인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11일 안드레이 코비아코프 벨라루스 총리와 만났습니다. 벨라루스 국영통신 벨타에 따르면 코비아코프 총리는 리 외무상과의 회담에 앞서 북한 측에서 농업기계와 자동차 부품 수입, 관련 부품들의 북한 내 조립 공장 설립, 경공업 제품 수입, 양국 간 경제협력위원회 재개, 그리고 농업협력에 우선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비아코프 총리는 북한 방문단이 벨라루스 기업들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측에서 앞으로 협력을 원하는 벨라루스 기업들을 선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민스크 자동차 공장과 민스크 트랙터사, 기계공학회사, 암코토르 등을 방문했습니다. 코비아코프 총리는 벨라루스와 북한 간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크게 발전시킬 여지가 많다며 앞으로 대규모 협력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도착한 리 외무상은 블라디미르 마케이 외무장관과 바실리 마추세브스키 제1부총리, 발렌틴 체카노프 통상장관 등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마추세브스키 제1부총리는 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벨라루스가 북한의 다양한 물품을 수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특히 공학과 석유화학 제품을 수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카노프 통상장관은 리 외무상이 이번 방문을 통해 벨라루스의 식량과 농업기계 수입을 늘리고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는 1991년 8월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으며 북한은 이듬해 벨라루스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벨라루스가 북한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타이어와 트랙터, 트럭 등이며 벨라루스는 북한에서 전기 배터리와 합성 섬유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인권 유린 국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오늘 입장 자료를 내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한국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만한 장소가 있으며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지만 사드의 배치 여부나 배치 장소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진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지난해 초 부지와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사드의 한국 내 배치는 한국 정부와 충분히 논의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룩셈부르크 정부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돕기 위해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가톨릭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룩셈부르크의 북한 지원 사업에 8만 5천 유로,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카리타스 룩셈부르크의 안드레아스 보그 국제협력국장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초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이 자금으로 강원도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영양과 위생 관련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그 국장은 또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을 재건하고 북한 보건당국과 협력해 환자들이 혹독한 겨울 날씨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 2013년에도 카리타스 룩셈부르크의 대북 식량 지원 사업에 15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카리타스 룩셈부르크는 이 자금으로 강원도 내 취약계층 4천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카리타스 룩셈부르크의 식량 지원 사업과 강원도 내 병원 재건 사업에 1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 2002년 세계식량계획 WFP의 식량 지원 사업과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의 장애인 지원 활동에 56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대북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번에도 대북 지원 뉴스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81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대부분 분유 지원이며 수질 개선과 경사지 관리 사업도 진행합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가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미화 81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토머스 피슬러 개발협력처 평양사무소장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800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문은 분유 지원 사업으로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피슬러 소장은 말했습니다. 피슬러 소장은 이들 분유가 6월이나 7월 중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에 대북 식량 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피슬러 소장은 세계식량계획에 분유 외에 현금 70만 스위스 프랑, 미화 71만 2천 달러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발협력처는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에 198만 스위스 프랑, 미화 2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산간 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0만 스위스 프랑, 미화 11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세계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오는 5월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걸어서 횡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두 명이 포함된 국제사회의 저명한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걸어서 횡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11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5월 남북한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 정착 구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인 5월 24일에 비무장지대 DMZ를 걸어서 횡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지난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중단됐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성평화운동가들은 비무장지대 도보 행진을 전후해 평양과 서울에서 각각 평화회의와 평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추진 중인 정현경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 교수는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도록 촉구하는 것을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그리고 세계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 연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계의 평화의 여성 운동가들이 저희를 위해서 같이 걸어주시는 거예요.
정 교수는 자신을 비롯한 4명의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197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버그아일랜드 평화운동과 메어리드 맥과이어와 201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라이베리아 평화운동과 리마 보유를 포함해 10여 개 나라에서 30여 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정 교수는 북한과 유엔, 미국 측으로부터 이번 행사를 지지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한국 정부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한국 정부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만나서 북한에서 모임을 가지고 그 북한 그 DMZ에서 남한 한계선까지 걸어오고 다시 베이징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북한 한계선까지 같이 가고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봐야겠죠.
정 교수는 자신들은 정치 집단이 아니라 여성 평화운동가일 뿐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남북한 당국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 여성운동가들의 비무장지대 DMZ 도보 횡단 계획과 관련해 외국인은 통일부의 방북과 방남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 승인 대상이 아니며 DMZ를 지날 경우에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서 통행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방북 경로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한국 정부에 전달되면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을 비롯한 12개 나라 여성운동가 30명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오는 5월 북한에서 남한으로 DMZ를 걸어서 넘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오늘도 한상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졌다는데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연 2%에서 1.75%로 떨어졌습니다. 1%대의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인데요. 이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약한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그러니까 즉 예금 이자가 비싸지면요.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쏠리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하려는 효과가 생겨서요. 과열된 경기를 좀 꺼지게 하는 효과도 있죠.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리면 예금 이자가 낮아지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또 경기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또 주가와 환율이 오르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한국 정부가 바로 이 점에 주목한 건데요. 한국은행은 매월 물가 동향과 국내외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은행 간의 그런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는 장단기 시장금리를 비롯해서 예금과 대출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물가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이 한국의 현재 경기 변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어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좀 더는 효과도 기대가 되는데요. 기준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 은행들이 그 한국은행에서 돈을 싸게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대출 금리 등을 인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 그 인하된 기준 금리가 실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추가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소식이었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벚꽃이 언제 필지 예정 시기가 발표됐군요. 언제쯤 많은 벚꽃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한국에서는요, 이 벚꽃을 오는 24일 제주도 서귀포에서 처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월 말 정도에 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서 서울 여의도에서는 다음 달 16일에 그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상청은 올해 벚꽃이 평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피고 지난해보단 엿새 정도 늦게 피겠다고 예측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남부지역서부터 개화를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의 영향이 큰데요. 때문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제일 먼저 개화가 시작되고요.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4일 정도, 또 중부지방은 다음 달 3일에서 12일쯤,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다음 달 12일 이후에 개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은 다음 달 9일쯤에 이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16일쯤에 가장 흐드러지게 예쁜 벚꽃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벚꽃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반도 하늘을 뒤덮은 연무, 즉 스모그가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허청의 교수팀이 이 한반도 공기 흐름을 역추적해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하늘이 이렇게 뿌옇게 좀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흐린 날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건데요. 이런 날에는 어김없이 2, 3일 전부터 중국 동부와 중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오염된 공기 덩어리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이 됐고요. 이때 만들어진 강력한 고기압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이 공기 덩어리가 정체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고기압이 중국의 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빨아들이는 펌프 역할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대도시나 공업지대에 오염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겁니다. 허 교수는 평소 서울의 공기는 예전보다 좀 깨끗해졌다. 그런데 이 중국발 악성 스모그 때 한국 국민들의 느끼는 심각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 스모그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장교 합동 임관식이 열렸군요.
네, 오늘 오후에 그 6,500여 명의 육해공군과 해병대 임관 소위, 또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친지 등 2만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계룡대 연병장에서 장교 합동 임관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이 장교 합동 임관식은 신임 장교의 새로운 그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2011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에 임관하는 소위 중에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죠?
네, 해병학군사관 60기로 임관하는 윤호연 소위의 할아버지는 일제 식민지 정책과 일본어 사용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서 1년 7개월간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 육군학군 53기인 전현민 그리고 정진광 소위의 증조부와 고조부도 3.1운동 등 이 독립운동의 앞장선 공로로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3대에 걸친 군인 가족도 탄생했다고요?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군인의 길로 들어서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쌍둥이 형제입니다. 정영철 씨와 정광철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할아버지는 1948년에 군 생활을 시작해서 육군 상사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쌍둥이 손자들이 군인이 되길 아주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 손자들은 사관학교 졸업 성적이 3위 10%일 정도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이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따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시는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5890-7235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